오늘 또 실버 합창단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도 하시고 사실 여기 걸어 나오고 계단 올라와서 걸어 나오셔가지고 찬송하기도 힘든데 율동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찬양은 대단하죠? 혹시 앞에 인천에서 이렇게 공연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 예.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막 교회에서 연습하실 때 파수 붙여가면서 막 이렇게 연습하셨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실버 캠프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노년에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 자기의 두 가지 의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두 종류의 의가 있죠.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자기의 인간의 의입니다. 이 의라는 것이 뭘 말합니까? 혹시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지 압니까? 한문으로 무슨 의를 씁니까? 예, 오를 의자를 쓰죠? 예,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나왔어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오를의라고 이렇게 쓰는데 양양자가 있죠. 위에 밑에는 나자가 있죠. 이 옳다는 것은 내가 옳은 것이 아니고 나라는 위에 이제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이 있을 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옳다고 이렇게 누가 한문을 풀이할 때 그렇게 하던데 이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자, 여기서 의라는 것이 이제 옳다는 것이죠. 옳다. 그죠? 그러면 이 옳을 의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옳음이라는 것이 있고, 또 무슨 옳음이 있다고요? 자기 옳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혹시 라이처 스타스라고 이제 그 댄스 팀 압니까? 예. 근데 이 옳음이라는 것은 righteousness라고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실버 캠프에 영어 클래스도 이렇게 있던데 영어 배우셨죠? 이거 가르쳐 주던가요? 예. 자, 이 옳음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옳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이제 옳음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옳음이라는 거 두 종류의 이렇게 옳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인간의 옳음은 자기 옳음. 인간의 옳음은요, 절대로 그냥 버려지지 않습니다. 여기 실버 캠프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 편이에요? 아, 시어머니 편이죠, 그죠? 예.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느 TV 프로에 이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한번 이제 다룬 적이 있는데 왜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해서 성격 차가 난다, 또 세대 차가 난다, 여러 이유가 있던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 법적인 관계란 말입니다. 법적인 어머니란 말입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이제 법적인 이제 어머니인데 어떤 시어머니와 이제 며느리 사이에 이 집은 갈등이 하나도 없는 집안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갈등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며느리가 아들만 넷이 있는 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딸을 키워본 이제 딸 키우는 재미를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아들 넷에다가 남편까지 하면 남자가 몇 명이에요? 다섯 명이죠. 혼자 빨래하고 혼자 밥하고 혼자 청소하고 다 해왔는데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밥도 같이 하지, 청소도 하지, 빨래도 해주지, 너무너무 좋고 그동안 이 시어머니는 딸 키우는 재미를 못 봤는데 며느리를 들어오니까 딸처럼 그렇게 이제 이뻐하고 딸에게 딸처럼 마음을 쏟아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어느덧 사랑이 이제 싹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는 일찍도 어머니를 여의고 어머니 사랑을 못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사랑을 못 받고 어머니 없이 살아왔는데 시어머니가 딸처럼 이뻐해 주니까 이 며느리 또한 어머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장에 가면은 우리 며느리 뭐 좋아하는데 해서 며느리 좋아하는 거 사오고 며느리가 장에 가면 우리 시어머니가 뭐 좋아하는데 해서 시어머니 좋아하는 것도 챙겨오고 이렇게 서로 이제 사랑하고 이제 사랑이 싹 트니까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이 없죠.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랑이 빠져버린 가운데 서로의 오름을 주장하죠. 며느리는 며느리의 오름을 주장하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오름을 주장하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래도 우리 시대하고는 다르지 내가 시집살이 하던가 하고 그 시대하고는 다르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 오름이 잘 안 내려나지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인간의 이 오름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그냥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막힐 시간이 아닌데 차가 막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보면 앞에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옥신각신 다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옥신각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네가 잘했니? 내가 다투고 있으면은 뒤에 차가 다 막히는 거예요. 차가 막히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사고 난 그 자리에서 차들 치우지 아니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경찰이 와서 네가 잘했냐 아니면 내가 잘했냐 이걸 딱 정확하게 이제 누구의 잘잘못을 나누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생겨나냐면은 몇 퍼센트 잘하고 몇 퍼센트 잘못하고 이거 퍼센테이지를 나누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아 이건 60대 40이다. 아니면 이건 70대 30이다. 80대 20이다.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잘못을 해도 100% 잘못한 경우는 없는 거예요. 서로 이제 차가 가다가 이제 부딪히거나 서로 이제 도로상에서 차를 끌고 나와서 이제 접촉사고가 나거나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 90대 10으로 이렇게 판명이 나면은 한쪽 사람은 90%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0% 잘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그 도로에서 옥신각신 다투는 것은 그래도 잘한 게 있단 말입니다. 옳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 도로에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보셨죠? 예. 여러분, 사람은 이 자기가 옳다는 마음이 들어지면 절대로 그 옳은 마음을 못 버려요. 사람이 100% 잘못한 건 없기 때문에 10%의 옳음만 있어도, 아니 5%의 옳음만 있어도, 아니 1%의 옳음만 있어도 사람은 그 옳음을 주장합니다. 절대로 그 옳음을 못 내려놔요. 자, 여러분, 그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려면은 인간의 옳음을 가지고는,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이 인간의 옳음은요, 그냥 버려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인간의 옳음을 내려놓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옳음이 보여질 때 인간은 그 인간의 옳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옳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인간의 의가 안 버려지면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옳음이 버려지지 않으면은 또한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그 옳음을 못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이제 내 옳음에 딱 사로잡혀 있을 때, 내가 옳다는 생각 하나가 딱 들어졌을 때,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사람이 그래요. 90% 잘못해도 10% 잘한 게 있으면은 그 잘한 옳음을 붙든다니까요. 내가 잘못된 것도 많지만은 그래도 잘한 것도 있어 하면서 옳음을 탁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라는 나라에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불려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저는 한국에 안 오고 싶은데 한국에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아프리카 가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잘렸어요, 제가. 선교사에서 또 사역자 위치에서 다 한번 잘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역자 이동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인천교회, 기쁜 소식 인천교회에 이동이 되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인천교회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깊이 생각되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편 136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36편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이제 사역자 이동을 해 가려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기념을 한다고 했냐면 비천한 데서 기념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사진 찍어보신 적 있죠? 예, 기념사진을 언제 찍습니까? 뭔가 기념할 만한 날에 기념사진을 찍죠? 여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결혼 그 기념사진 있습니까? 아, 예, 가지고 계시죠? 예, 딴 건 몰라도 그래도 결혼했을 때 그 사진을 하나 가지고 계시죠? 근데 혹시 이혼 기념사진 찍는 거 봤습니까? 못 보셨죠? 예. 그게 뭐 기념할 일이라고 그걸 사진을 찍겠어요. 야, 이제 우리 헤어지는데, 이래 헤어지면 이제 우리가 영영 이제 서로 안 보고 살 텐데, 이날을 기념해서 사진을 하나 찍자. 누가 그걸 기념 사진을 찍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사진 찍는 사진 보면 어떤 사진 찍습니까? 입학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는요, 졸업 사진을 찍죠. 혹시 학교 중퇴하면서 학교 잘려가지고 기념사진 찍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죠? 우리가 기념할 때 언제 기념하냐? 뭔가 기쁘고 즐겁고 좋을 때, 그때를 기념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기념한다고 했냐면은 비천한 데서 기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왜 깊이 생각이 되었냐면은 저는 제 인생에 제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가장 비천한 위치에 내려갔던 자리가 그 인천교회에 가면은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불려 나와서 신앙의 이제 간섭을 받고 또 이제 교제를 받으면서 이제 연수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강남교회에서요. 그래서 이제 대전도 집회가 있어서 서울 대전도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 또 인천에 대전도 집회가 있어서 대전도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전해진 말씀이 우리도 베드로처럼이라는 그 말씀이 그때 전해졌어요. 오늘 책 소개했죠, 그죠?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과 또 우리도 베드로처럼이라는 책이 출판되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집회 때 이제 전해진 말씀인데 그래서 인천 집회에 이렇게 참석을 했었어요. 말씀을 듣고 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강남교회에 이제 연수를 받으니까 강남교회로 이제 가기 위해서 가방을 끌고 이제 기내 가방을 끌고 그 로비에 이렇게 섰는데 갈 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걸 잊어버렸는지 차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뭐 사역자도 아니고 연수 받을 때니까. 그 로비에서 이제 이렇게 서 있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시골 전도사님이 부럽더라고요. 박 목사님은 다이어리를 펴놓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는가 보자 하고 봤을 때 아무도 없더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 못 가져봤거든요. 저는 어제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일찍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또 쓰임도 많이 받고 직분도 많이 받고 늘 세움을 입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 마음에 시골 전도사님이 부럽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가져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은 시골 전도사님들도 다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저 전도사님은 타고 갈 차가 있고 가서 사역할 교회가 있고 가서 쉴 집이 있는데 저는 지금 사역자에 다 잘려가지고 뭐 사역할 교회도 없지요. 그 다음에 돌아갈 교회도 없지요. 방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따로 살았어요. 그래서 시골 전도사님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제 야, 나보다 못난 사람이 아무도 없네. 늘 제가 잘난 줄 알고 교회 안에 은혜를 입고 살면서 세워져서 세움을 입고 살면서 늘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장 비천한 가운데로 이렇게 내려보내면서 나보다 못난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 포도원 품꾼의 11시에 들어온 자처럼 품꾼으로 써주는 자가 없을 때 종일토록 놀고 썼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가 나를 써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하나님 그걸 한번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해필이면 인천교회로 이렇게 가라고 하실까? 내 인생의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내려갔던 때가 그 인천교회 그 자리인데 아,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비천한 데서 기념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그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내려갔던 그 위치 그 자리를 하나님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마음이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늘 세움을 입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무너져서 내 마음에 비워져서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너진 사람의 마음의 세계를 헤아려 줄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내려보내서 밑바닥까지 내려보내서 민초의 삶을 배웠다고 할까요? 밑바닥까지 이렇게 하나님 나를 내려보내면서 내가 잘난 자가 아니구나. 왜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지? 내가 제일 못난 자인데 교회가 써주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아닌 자고 그냥 버려져 있어야 될 도구에 불과하구나.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또 보여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청지기는 주인이 준 직분이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주인에게 빚을 진 자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어디 가든지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주인에게 빚진 자기 때문에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는 어디 가든지 간에 성김을 받고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어느 날 주인이 네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지라 하면서 직분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면서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낱낱이 불러다 탕감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자기 집으로 나를 영접하리라 하면서 근데 주인이 그 청지기 하는 일을 보고 잘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이게 불의의 제물이구나. 내 것 아니구나. 내가 지금 사역자로 세워져 있어도 이거 불의의 제물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 위치를 준 것은 이 직분을 준 것은 친구를 사귀라고 준 거고 섬겨라고 준 것이구나. 여러분 저는 제가 무너져 보면서 저는 제 마음에 두 친구를 얻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부류의 친구를 얻었다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하나는 형제 자매들인 거예요. 내가 참 어렵고 공고할 때 저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있죠.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대적에게 쫓겼을 때 그때 상황상 따라 시편이 이렇게 기록됐는데 내 인생에 다윗의 시편처럼 시편이 기록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불려와서 책망을 들을 때 또 거절당하고 내침을 당할 때 그때 순간순간마다 제가 노트에다가 제목을 적어놨어요. 다윗의 시편에 제목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 주신 하나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없었고 아무도 나를 써주는 자 없었고 그냥 책망받고 그냥 내침당하고 거절당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시편이 이렇게 기록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친구를 깊이 사귀는 시간이 되었고 또 늘 형제자매들 위해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 형제자매들 위해 늘 그렇게 세워져 살다가 무너져 보니까 아 이분들이 내가 섬겨야 할 섬겨서 친구로 삼아야 할 대상들이구나. 친구를 주시더라고요. 전 지금도 이제 강남에서 이제 연수를 받다가 이제 진해라는 곳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경상남도 이제 진해라는 곳에 갔는데 제가 경상북도 영주라는 곳에 처음 이제 사역을 나갈 때 그 이후에 교회 중에는 가장 작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안으로 서울제일교회로 또 서대문교회로 또 케냐로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늘 큰 교회만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 진해교회에 이렇게 가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차도 안 막히지 도시가 작아서 10분만 하면 동쪽 끝이든 서쪽 끝이든 다 갈 수 있지 교인도 많지 않지 이러니까 시간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당에 정자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화목보일로 땔감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그걸 예배당 뒤로 다 옮기고 거기다가 정자나무 밑에다가 평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평상을 두 개를 만들어 장판을 깔아가지고 평상을 만들어 놓고 진해 예배당은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바다가 쫙 내려다 보이고 아주 전망이 좋아요. 거기 앉아서 이제 박목사님 책을 이제 연구하기를 시작해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이제 줄을 치고 그 다음에 또 그 노트에 다 또 이제 요점 정리를 하면 시간이 많으니까요. 있는 게 시간이니까 이제 왜 그때 누가 집회 강사로 불러주냐? 또 뭐 이제 IYF 교사로도 불러주지 않죠. 해외 뭐 강사는 더더욱 안 불러주죠. 아,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때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하나 하나 이제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그 시간이 이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개발 도서라는 것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저도 왜 읽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요즘 마인드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러 다니거든요. 지난 주간에도 중국에 이제 광저우라는 곳하고 선정이라는 곳에 두 곳에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하러 이렇게 다녀왔었거든요. 그 지난 날들을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은 야, 그 시간이 내 영혼에 굉장히 이제 복된 시간인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인천이라는 큰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만약 제가 이제 너 인천 교회에 있을래 아니면 진해 갈래 하면은 어디를 택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진해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때 내가 주님과 사귐을 갖고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늘 분주하게 살면서 마르다처럼 늘 분주하게 살았는데 그 마리아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걸 주님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 발 아래 앉아있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판단하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마리아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 없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수고가, 마르다의 열심이 좋은 편을 택해 있는 마리아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판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늘 마르다처럼 살아오다가 말씀에 젖으니까 그 시간이 이제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불려와서 내 마음에 탁 끊겨지지 않고 이제 사람은 조금의 오름이 있어도 그 오름을 못 내려놓는다 했죠? 내 마음에 그 오른 마음이 탁 잡혀있는데 그게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그 오름이 다 끝이 나더라고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과 오난이 생명을 잇기를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박목사님께서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뭐라고 외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에게 누가 이 복음을 전해주겠습니까? 목사님 그 부분에 강하게 말씀을 외치시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세계 어디에 가봐도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없어요.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없단 말입니다. 죄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은 정확하게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삶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교회가 없단 말입니다. 죄 없다는 소리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이 삶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삶 속에 미갈처럼 들보가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내가 다윗을 위했다는 것, 내가 잘했다는 것, 그게 들어가 있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 들보를 제해주고 그 마음속에 오름을 제해주는 성교회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역자라도 그 마음에 오름이 들어가면, 그 마음에 잘했다는 그 마음이 들어가면, 자기를 신뢰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면 그걸 망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간섭하고 사역자 위치에서 내려와서 연수를 받게 하고 직장을 잡게 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다는 것은 삶에 이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회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죄 없다는 복음을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것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은, 이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지켜나가지 않으면은 우리 후손들에게 누가 이 복음 전해줍니까? 그 창세기 38장에 다말의 말씀을 통해서 외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비춰지면서 내가 지금 갈등하고 내가 지금 고통하고 있는 게 뭐냐? 그건 나는 지금 나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에 오름을 내려놓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종은 이 복음 하나 지켜나가고 싶은데 나는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하나 지키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오름이, 야, 이게 더러운 것이구나. 복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저 종의 마음 앞에서 지금 내가 내 하나 지키려고 오름을 내가 주장하고 있는 이 내가, 이게 더러운 마음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오름이 내려놔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 성경 64장에 보면은 우리의 오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64장 6절, 구약성경 1045페이지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자, 우리의 의는 더럽다고 했죠? 자, 우리의 의, 이 의가 무슨 의라고요? 오를 의. 우리의 오름이라는 것은 더럽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종류의 오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게 더럽단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름은 어떤 오름이든지 간에 우리의 의는 더럽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오라도 결국 하나님 보실 때 그 내 오름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고 신앙을 이렇게 하려면은 사단은 여러분 마음에 자꾸 오름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오름이 딱 자리를 잡으면은, 오름이 여러분 마음에 딱 자리를 잡았을 때 더 이상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목사님이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이 보여져도, 그래도 이건 내가 오라. 오름이 하나 딱 자리를 잡으면요, 다른 게 아무것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인간의 오름이잖아요. 그 인간의 오름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오름을 거절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복종치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마음에 오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일을 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오름이 딱 자리를 잡으면은 그 다음에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서운한 게 많아지고 섭섭한 게 많아지죠. 그게 오름이 많아서 그래요.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에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고 기준이 배어 있으니까 많은 오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전부 다 인간의 의고 인간의 오름이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인간의 도리나 인간의 윤리나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많은 오름들을 사단은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름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여자는 남편의 씨를 받아들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죠. 그렇죠? 정상적인 여자라면 남편의 씨를 받아들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미친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미친 여자가. 미친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들이면 생명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어느 동네에 미친 여자가 있었는데 항상 동네에는 또 미친 남자, 미친 여자들 있죠. 미친 여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그 미친 여자를 보고 아이고 저걸 어떻게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미친 여자가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그 미친 여자가 임신해 있는 걸 보고 아이고 저걸 어떻게 저것도 여자라고 언놈이 건드렸네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여자도 씨가 들어가면 생명역사 일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가면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 할 그 마음 안에 사단은 말씀 아닌 우리 마음에 오름을 많은 오름을 넣어놓은 거예요. 세월을 살면 살수록 인생의 기준도 많아지고 또 이제 도리도 많아져서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오름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다못해 아이고 저 젊은 것이 저 인사도 안 하는 거 봐라.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런 오름이 하나 딱 들어오면은 말은 잘한다. 하는 짓은 저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살면서 많은 오름들이 생겨나고 옳은 기준들이 생겨나면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한 마음이 일어나고 억울한 마음이 일어나고 전부 다 오름이 그걸 만들어내요. 오름은 우리 마음에 감사도 빼앗아가 버리고 평안도 빼앗아가 버리고 기쁨도 빼앗아가 버리고 그래서 오른 마음 하나 딱 들어가면요. 신앙이 안 돼요. 보면은. 그리고 교제를 해줘도요. 풀리질 않아요. 근데 그 오름은요. 설명을 해서 옳고 그르고를 따져서 이 오름이 내려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나이 많으신 이제 실버 캠프니까 특히 실버들 마음에 오름이 들어가면 말입니다. 예? 그 오름을 빼낼 줄 몰라가지고 그 오름 하나 가지고 꽁 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교제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게 안 빠져나가요. 신앙이 안 돼요. 보면은. 교회를 다녀도 마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가서 앉아나 있지 마음으로 이제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오름이 탁 들어가면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오름이 어떻게 이게 버려지느냐 여러분이 버리려고 애를 써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름이 어떻게 버려지는지 알려면은 성경에 막 오름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대들면서 이제 오름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가인이 막 오름을 주장하다가 하나님 앞에 막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을 하다가 그 오름이 딱 끝이 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그 오름이 버려지고 가인의 오름이 어떻게 끝이 났는지 보면은 아, 내 마음에 오름이 들어졌을 때 이 오름을 어떻게 끝을 내는지 여러분이 절대로 버리려고 한다 해서 오름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리러 나갑니다. 여러분, 범죄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제 자기 스스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 가인이 의지해서 들고 나가는 것이 있고 아벨이 의지해서 들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재물을 삼아서 하나 앞에 들고 나갔고 아벨은 양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갔다는 이야기는 아시죠?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시지만은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가인의 마음에 내가 잘했다.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여름 떼학볕에 쉬지 않고 수고했다. 농사 지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면서 땅은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즉 네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고 했습니다. 그래, 얼굴에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고 했는데 가인이 땅의 소산을 얻었다는 것은 수고했다는 증거입니다. 가인의 마음에 아벨은 양치고 놀 때 가인은 수고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여러 부족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혹시 마사이 부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마사이 부족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소를 치고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사이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려고 해요. 왜? 학교 갔다 온다 해가 양 더 잘 치는 것 아니죠? 그래서 나라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한 집에, 한 가정에 한 자녀 학교 보내기 운동을 했어요. 케냐에서. 왜? 이 마사이들하고 뭔 이렇게 협상을 하고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그래서 땅을 어디서 어디까지는 너희 땅이고 땅 문서를 만들고. 그래, 이제 마사이들하고 안 통하는 게 마사이들은 풀이 있는 곳은 다 우리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데나 소떼를 갖다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봐라, 이 땅 문서 봐라, 이 땅은 여기까지 우리 땅이고, 이 땅 넘어오면 안 된다, 이 설명을 해도, 그 종이 쪼가리 뭐 볼 줄도 모르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제. 그래서 마사이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학교를 보내라, 안 보내는 거예요, 학교를. 그래서 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자녀, 이제, 한 가정에 한 자녀 학교 보내기 운동을 했어요. 제가 TV에 한번 보니까 애들이 이제 크면은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애들이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또 특징이 뭐냐면 나이가 몇 살이냐 할 때 나이가 정확치 않아요. 그래서 애가 이제 마사이들 원래 키가 좀 크거든요. 보면은 키가 큼지막한데 얘 지금 학교 갈 나이 안 됐냐 그러면 안 됐다 해요. 안 보내려고. 그래서 이게 학교 갈 나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손을 이렇게 머리에 올려보십시오. 자, 우리, 자, 할머니, 할머니 손을 한번 머리에 길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반대편. 잡힙니까? 예, 그러면 학교 가야 돼요. 나 학교를 안 보내려고 하니까 손을 머리에 올리니까 반대편 귀가 잡히면은 너 학교 갈 나이다 학교 보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뭐 하도 안 보내려고 해가지고 그 이 마사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쳐요. 그래 보면은 정말 조그만한 꼬맹인데 한 4살, 5살밖에 안 되는데도 보면은 양 한 10마리 이렇게 짝대기 가지고 이렇게 양을 쳐요. 양 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농사 짓는 것보다 쉽죠? 4살, 5살 난 아이가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죠, 그죠? 자, 이 아벨이 양 치는 일을 하고 나무 그늘에 쉬고 앉아 있을 때, 가인은 땡볕에서 수고하며 소산을 얻었단 말입니다. 내가 잘했다는 마음이 들어지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서 나오느냐, 땅의 소산을 의지해서 나오느냐, 양의 처새끼와 그 기름을 의지해서 나오느냐, 이 양의 처새끼와 그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잘한 걸 들고 나오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오면 받고 자기 잘한 것 들고 나오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그 이치를 이 창세기 4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가인의 마음에 내가 잘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이 하나 딱 들어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도 가인의 마음에 오름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이제 오름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이 오름이 어떻게 버려지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어요. 가인아, 네가 잘못된 제사를 드린 거야. 그래서 내가 널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니까 가인이 마음을 꺾어요? 오름을 버려요? 아니요. 더 많은 오름을 가지면서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 앞에 가인이 심히 분이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그래서 그 부분에 책망을 했는데 가인이 덜에 나가서 아벨하고 단둘이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 마음에 오름이 안 빠져나가니까 이제는 아벨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쳐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딘지 어찌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대드는 거예요. 범죄하고 나서도요. 자,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잘못을 했다고 해서 오름이 빠져나가느냐? 아니요. 이 오름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인의 마음에 오름이 끝이 나느냐? 자, 11절 말씀을 봅시다. 이제 가인의 오름이 빠져나가고 오름이 끝이 나는 대목이 나옵니다.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와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제 가인이 여기서 마음이 딱 꺾여지고 가인의 마음에 있는 오름이 딱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인의 오름이 어떻게 끝이 났느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내게 효력을 주지 않겠다. 땅의 효력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가인의 마음에서 그 오름이 딱 끝이 나더란 말입니다. 아니 이 땅의 효력이 무엇이길래 가인의 마음에 오름이 끝이 났느냐. 자, PPT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고요. 다음 그림요. 가인에 대한 이야기 띄워주세요. 예. 할머니들 보이십니까? 예. 자, 이제 가인의 오름을 끝을 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인의 오름을 끝을 내느냐? 이제 땅의 종류가 나옵니다. 땅의 종류가 몇 가지 땅이 나와요? 땅에 여러 종류가 있죠. 마사토도 있고 황토도 있고 예? 그런 땅의 종류 말고 오늘 여기서 네 종류의 땅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제가 여러분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알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 예, 잘 보이시는 것 같네요. 대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 자, 이 태초의 땅,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죠? 그 지가 무슨 지자입니까? 천은 하늘 천이요, 지는 땅지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태초의 땅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범죄하기 전의 땅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땅에 효력을 줍니다. 땅은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땅입니다. 태초의 땅은 아무것도 자라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효력을 주는 거예요. 땅은 뭘 낸다고요? 자,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범죄하기 전에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이 땅에 하나님이 효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예, 세 번째 땅은 범죄한 후의 땅입니다. 이 범죄한 후의 땅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기를 아담에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했습니다. 자, 이제 땅이 그냥 소산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수고해야 하나님이 땅에 효력을 줬는데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이 수고하지 않아도 인간이 손을 대지 않아도 식물이 자랐지만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인간이 수고해야만이 소산을 얻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게 이제 지금의 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의 땅도 인간이 수고해야 소산을 얻죠. 근데 네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네 번째 땅은 어떤 땅이요? 예. 예, 여러분들 대답도 잘하시고 잘 따라오는데 노인대학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수업을 잘 받으시는지 좋은 분이 아무도 없고요. 너무너무 수업 태도가 좋고요. 그런데 네 번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예, 가인의 땅. 가인의 땅은 이제 뭘 재했습니까? 예, 효력을 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처럼 땅이 다시는 내게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을 주는데 가인에게만 효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가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걸음을 주고 수고해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땅이 효력을 주지 않으면은 가인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죠.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에게만큼은 땅이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가인이 수고하고 농사 짓고 열심히 해도 아니 전에는 수고하니까 소산을 얻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안 되는 거예요. 또 딴 땅으로 옮겨갑니다. 거기 가서 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 말고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효력을 주는 거예요. 농사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농사를 지으면 땅은 효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가인의 마음에 오름이 딱 내려나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소산을 얻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얼굴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소산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효력을 줬기 때문에 내가 소산을 얻었는데 나는 내가 잘해서 소산을 얻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오름이 딱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의가 보여지니까 가인의 마음에 그 오름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오름은요, 그냥 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리려고 애를 쓴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버리려고 애를 쓰면요, 마음 밑바닥에 앙금처럼 깔려 있는 거예요. 눌러 놓는 거예요. 언젠가는 튀어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언젠가는 튀어나오는 거예요. 스프링처럼 눌러놨고 그냥 눌려져 있지만은 언젠가는 탁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튀어나오죠? 예. 인간의 오름은요, 그냥 내가 눌러놓는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오름이 보여질 때, 그때 인간의 오름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오름이 보여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늘 내가 수고해서 소산을 얻었는데 왜 하나님 안 받아주시는 거야?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가인아, 네가 잘해서 소산을 얻었다고? 그러면 내가 효력을 한번 재할 테니까 너 한번 열심히 해봐, 너 한번 수고해봐, 되는가? 가인이, 아, 내가 수고해서 소산을 얻은 게 아니네. 하나님이 효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구나.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효력에 달려 있었구나. 하나님의 의가 보여질 때 가인의 마음에 오름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름을 내려놓으려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의를 버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오라도 이것은 인간의 오름이다, 이것은 인간의 의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오름이고 인간의 의면 더럽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럽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오라도 내가 오른 이 오름, 이건 인간의 오름이다, 인간의 오름이라면 어떻다고요? 더럽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인간의 오름은 더럽다. 예, 인간의 오름은 더럽다. 아무리 오라도 여러분이 오른 마음이 더러질 때 이게 인간의 오름인가 하나님의 오름인가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를 때 100% 다 인간의 오름입니다. 그건 하나님 보실 때 더럽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미갈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미갈의 마음에 들보가 딱 자리를 잡고 있죠. 그게 안 빠져나가죠. 다윗을 향하여 업신여기면서 다윗을 무시할 수 있었던 것. 내가 다윗을 위해 준 적이 있다. 내가 다윗을 구해 준 적이 있다. 오늘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 내 덕이야. 내가 그때 만약 다윗을 구해주지 않았으면 오늘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겠어? 미갈의 마음에 옳은 마음이 딱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과 반대되게 하나님의 그 오름이 딱 보여져서 하나님의 오름을 발견한 여자가 있어요. 똑같이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 미갈이라는 여자가 있고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아비가일은 뭘 발견했느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사무엘상 2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똑같이 다윗의 아내인데 그 마음에 미갈이 가진 마음하고 아비가일이 갖는 마음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윗의 생명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갈은 내가 다윗을 위해 줬다, 내가 다윗을 구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주의 생명은, 다윗의 생명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자,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는데 누가 다윗을 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비가일이 하나님 앞에 있는 다윗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다윗을 위해 준 자가 없어요. 위해 줄 수 있는 자도 없단 말입니다. 미갈이 만약에 이걸 깨달았다면, 미갈이 만약에 아비가일의 마음에 발견한 이 세계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내가 다윗을 위했다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때 미갈의 마음에 들보가 빠져나가고, 여러분, 가인이 발견한 그 하나님의 효력이 보여질 때 우리 인간의 오름이 빠져나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걸 눌러놓는다에 눌러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제하려고 해서 제하여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참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오름은 내가 제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 그걸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보여질 때 그 내 오름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의가 안 버려지면, 여러분의 오름이 버려지지 않을 때 이 오름을 버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오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 마음에 이런 오름이 있는데 내가 저 형제를 향하여, 저 자매를 향하여 내가 이런 오름이 있는데, 내가 이 또 교회 앞에 내가 이런 또 오름이 있는데 하나님, 내 이 오름이 안 빠져나갑니다. 나 이 오름 안 버려지는데 하나님 당신의 오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오름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름에 대해서 시편 85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86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5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자, 여러분, 의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예,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늘에서 하감했다는 말은 이거 하늘에서 내려다봤다는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서 하감했다, 이건 내려다봤다. 의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다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게 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가인의 소산, 가인이 땅에서 소산을 얻었는데 자기 시각으로 보니까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땀을 흘렸는데, 내가 고생했는데, 하늘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가인아, 저주받은 땅의 소산 내가 받을 수 없어. 저주받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수고, 열심 내가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보는 그게 의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나라는 자체가 땅에 있는데 내가 보는 것은 땅에서 보는 것이 그게 어떻게 하늘에서 보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이건 의가 아니다. 내가 보는 건 이 땅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의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는 다 더럽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이 올 때 하나님의 시각이 딱 올 때 더럽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간증했듯이 야 종은 이 복음 하나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복음 전해주려고 하는데 나는 나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나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내 옳음을 주장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니까 내 의가 더럽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지금의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가서 종사를 하다가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종으로서는 그래도 이제 승진을 해서 좋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여주인의 유혹에 요셉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미워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는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요셉은 여주인을 급탈하려고 한 적도 없고 여주인이 오히려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누명을 뒤집어 씌웠는데 그럼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요셉이 옳아요 안 옳아요? 요셉이 옳단 말이에요. 잘못한 거 없단 말입니다. 근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요셉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는 여주인을 급탈하려고 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 여자가 음란한 여자였고 그 여자가 나를 유혹했다. 내가 그걸 거절하니까 그 여자가 내게 누명을 씌웠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럼 요셉의 마음에 요셉이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요셉이 옳잖아요. 그 요셉의 옳음은 하나님의 옳음입니까? 인간의 옳음입니까? 예, 인간의 옳음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옳음은 어떻다고요? 더럽다니까요. 인간의 옳음은 더러운 것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요셉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 갔는 그게 정당하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옳음이 보여질 때 인간의 옳음은 다 끝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옳음이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 꿈을 해몽할 자가 없어서 요셉을 부르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주고 치리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옳음이 나타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구나.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가는장에 꿈을 해몽하게 하고 그 다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서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치리자로 만들려고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었구나. 하나님의 옳음이 나타나질 때 인간의 옳음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깨끗하게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내 인간의 옳음을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풀려고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당신의 옳음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옳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게 안 보여진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안 깨달으신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옳음을 내려놓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옳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옳음이 올 때 내 옳음은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옳음이 안 보여질 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옳음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아도 지금 100% 내가 옳은 것처럼 보여도 이거 더러운 것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는 안 보여지고 하나님의 옳음은 안 보여져요. 그러나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옳음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음이라는 게 있는데 아직 나는 안 보여지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내 보여줄 겁니다. 요셉의 마음에 옳지만은 자기 옳음을 주장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옳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만은, 지금은 납득이 안 가지만은, 하나님의 옳음이 있어. 그게 눈에 안 보여지지만은, 어느 날 요셉의 눈앞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옳음이 나타나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으셨구나. 그때는 요셉의 눈앞에 보여집니다. 이제 눈앞에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마음에 나는 형들에게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가 종으로 팔려야 돼? 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왜 감옥에 와야 돼? 그 오름은 더러운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무슨 계획을 갖고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자손들을 지키고 보존하려고 기근 때 애굽의 양식을 비축해서 그쪽으로 이끌려고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졌는데 그 앞에 요셉이 아무리 오라도 그 오름은 다 더러운 것입니다. 인간의 오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여러분이 선한 것이 있고 잘한 것이 있고 의로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 그건 인간의 의이기 때문에 더럽단 말입니다. 그 더러운 인간의 의 말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의가 보여질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오름이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인간의 의, 이게 더럽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도 이 인간의 오름이라는 게 이게 더러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오름이 보여질 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안 보여지면은 하나님의 오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어리석게 내 오름을 주장하고 그 오름에 사로잡혀서 1년, 2년, 3년 허송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말씀을 담아두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마음에 말씀 아닌 오름이 자리를 잡아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불행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오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 인간의 오름은 더럽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 오름을 하나님은 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내 오름 하나 붙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름을 쫓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는데 여러분 노년에 여러분 마음에 들어지는 오름을 하나님의 오름 앞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오름이 제하여지면서 또 더 복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